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냉각하는 문제 때문에 바다에 건설하려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해상 SMR들이랑 이제 결합하는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냉각재가 나트륨을 쓰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300을 넣는데 500이 나와요?
네. 중간에 저장을 해놔서 300이 네. 계속 3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충전과 방전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 열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원자로가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앞권 시작합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SMR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이뤄내야 될 12가지 미션이라고 하는 K-Moonshot 프로젝트에서도 SMR이 하나의 미션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SMR이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SMR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단 그 SMR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진 단어이긴 할 텐데 사실 그 SMR을 우리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SMR에서 SMR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네.
어때요?
일단 SMR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뭐 말씀을 드리면은
네.
AI가 왜 갑자기 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들이 10년 전에 생각을 해 보면은 AI가 절대 프로바둑 기사에 이길 수 없다라고 저희들 다 배웠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세돌 선수랑 이렇게 AI가 붙으면서 AI가 이기면서 이제 갑자기 알파고 이기면서 이제 우리가 AI가 와 이만큼 성장했구나. 사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도 사실은 1800년대 말에 처음 나왔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다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1800년대 네. 말에 있었어요? 네.
이미 태양광 전류도 있었고 풍력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기나긴 100년 동안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전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 비쌌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이 성장했고 뭐 항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싸지면서 이제 비싸다는 인식을 극복하고 시장에 나왔거든요.
네.
네, 원자력은 그러면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력은 이제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좀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기술로 이제 인식이 됐고
네.
그래서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이 결국은 성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2023년에 이제 SMR이라는 기술이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규제 기관이 이 SMR은 아무리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에 주민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인증을 해주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자력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을 한 이 사례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2023년에 인증을 받은 SMR은 결국은 뭐 강남에 줘도 되고 맨하튼에 줘도 되고 뭐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물론 네. 주민 수용성은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인식을 혁신하는 상태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SMR이 저는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SMR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존에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그 대형 경수로
네.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형 경수로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SMR 분야에서 서방 세계에서는
네.
뭐 사실 전 세계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초로 SMR에 대해서 표준 설계 인증을 해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 사실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가 되게 앞서 있던 국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시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SMR이 너무 빨리 나와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초기 기술 개발을 되게 혁신적으로 잘했지만은 시장 진입에 실패를 조금 해가지고 하지만 그 기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대형 경수로 기술과 초기에 개발했던 우리 스마트라는 SMR 기술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산업계에서 혁신형 SMR이라는 그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래 전원 계획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네.
11차
전기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현재 반영이 돼 있어서 이제 2035년에 가동할 걸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게 혁신형 SM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계가 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고 지금 부지 공모를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금년에 부지가 선정이 돼서 이제 진짜로 건설에 착수를 하는 그런 SMR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그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 기반의 SMR 개발은 3세대 SMR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설계부터 이제 건설 운영까지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서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산업계에서 오늘 또 이제 케이문샷과 연결돼 있는
네.
사실은 이 경수형 원자로는 전력 생산에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원자로인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선박 추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열을 공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되게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특수 목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그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자로들을 우리가 이제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라고 그러는데
네.
그 원자로는 이제 4세대 원자로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그 4세대 원자로들을 또 개발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흥미롭게도 기존에 원래 원자력 발전소 그 개발은 주로 공공 영역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이 4세대 원자로는 지금 현재 민관 합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기술을 대지만은 실제로는 산업체가 적조 투자를 해서 그 자기 산업체마다 고유의 SMR 노형을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세 가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박 추진용.
4세대가 세 가지라는.
네, 4세대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선박 추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공급,
네.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그다음에 하나가 열 공급, 그러니까 석유 화학 산업에서 필요하거나 제철 산업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네.
열 공급 전용 원자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민간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이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노형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민간 업체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어떤 3세대, 4세대 설계, 제작, 운영에서 되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네. 지금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질 않으면 쉽게 도입하는 거에 되게 좀 약간 주저하는 면이 있고
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을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 어떤 변화에
네.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 SMR에 대한 이 그러니까 그 투자와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시장을 열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SMR 개발했는데 시장 진입을 못한 게
네.
그때는 사실은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전 세계가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기술을 일찍 개발했더니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 좀 외면받은 그런
고객이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네.
아 이게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뭔가 혼자 하기에는 되게 힘들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한 게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키워드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동시에 이 지금 그 AI랑 데이터 센터 산업들이 급격하게 이제 팽창을 하면서
네.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에너지 문제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슈는 사실은 어떤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까보다는
네.
이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송전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송전에 문제가 없으면서 전력의 신뢰도가 높고 이게 내가 바로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지금 에너지를
그렇죠.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몇 개 옵션이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R이 2023년에 그렇게 미국 정부에서 인증을 받고서 바로 그런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이제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장의 니즈랑 그다음에 세계 환경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SMR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지 않았나. 실제로 기술의 근원을 되짚어가면 아까 신재생도 1800년대 말에 시작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SMR들도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한 건 보면 1950년대에 이미 기술들이 대부분 다 많이 개발돼서 실증을 하고 운영도 하고 다 했던 것들인데 네. 이제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재료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제작 네. 기술이 많이 올라오면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원자력 그 발전소를 운영한 경험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기술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네. 훨씬 더 이제 정교하게 뭐 만들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이제 기술 자체는 핵심 기술은 같지만은 훨씬 더 경제성 있고 이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원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 SMR 지금 기술 개발된 수준으로 봤을 때 그 네. 지금 개발할 수 있는 SMR은 수익성이나 경제성은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첫 호기는 수익성과 경제성을 보이는 것에 그렇게 크게 집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SMR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 에너지 업계에서 4K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짓는 그 설비는 무조건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
얘를 반복 건설 해가지고 적어도 그렇죠. 뭐 다섯 개 정도 지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 이걸 어떻게 최적화하면은 싸지는구나를 알아서 우리가 이제 이 싸게 경제성 있게 이제 지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바로 SMR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경제성을 처음에 보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SMR 중에서 성공하는 그 SMR들은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SMR들은 그 첫 호기에 경제성이 나쁘고 수익성이 나쁜 거를 그래도 이 같이 리스크를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같이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되게 성공하기가 좋은 상태이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투자를 못 받고 있는 회사들은 기술은 좋은데 아직 시장에 두각을 드러내지고 있지 못하는 SMR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지금 SMR을 못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규제의 문제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못하고. 그래서 이건 결국 규제의 문제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되게 과거에 그런 논의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그 테라파워의 나트륨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스에너지의 XE100이라든지
네.
인허가 받은 거 보면은 그 처음 약간 2023년에 지금 인허가를 받은 게 뉴스케일 회사인데 뉴스케일이 그 인증을 받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트륨이랑 엑스에너지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2년도 안 돼서 바로 인허가 나왔어요.
네.
물론 다른 인허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인허가 기간을 줄여라고 줄이는 걸 행정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허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는 지금 규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 안전 기술을 우리가 잘 평가를 해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 규제를 지금 혁신하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규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SMR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첫 호기에서는 물론 그 규제 자체가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어지는 거라든지 경제성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호기가 실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규제도 다 확립이 되고 나면은 되게 그 규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SMR 경제성을 뭐 훼손하는 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지금도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고
미국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이라는 목표 시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뭐가 가장 큰 허들이기 때문이에요?
인허가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아직 규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인허가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4년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류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를 이 독립적으로 그 규제 기관에서 다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한다는 게 그냥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사업자가 갖고 온 설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고 이게 진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다 평가를 하고 그 현재 우리나라 법적 기준에 다 맞는지를 네. 문구 바이 문구로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인허가 기간이 뭐 서류 설계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3년 4년 걸렸다면은 네. 인허가 받는 시간도 그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 서류를 이해를 해서 네. 평가를 하고 그 와중에 또 서류가 미비돼 있거나 이 질의를 또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하는 시간을 다 생각하면은 네.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허가 받는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안전성 그러네요. 국민의 안전을 네. 담보하는 기관이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 인허가 기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착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2031 그러니까 건설 실제로 착수하는 거는 네. 2030에서 31년 정도 될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제 생각할 때는 3년에서 4년 안쪽일 겁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앞에 그 우리가 설계에 대한 인증을 하는 과정이 그 절반 기간 정도 차지하는 거죠. 2035년에 제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첫 모듈은 실제로 발전은 한 2034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착수를 30년, 31년에 하면 인허가는 네. 그 전에 있어야 되니까 검토는 네. 이미 2026년, 뭐 4년 정도 걸린다 쳤을 때
이미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들어가 있구나.
네. 표준설계 인허가는 들어가 있고 표준설계 인허가와 별도로 건설하려면 건설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건설인허가 신청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인허가도 비슷한
건설인허가는 기간... 표준설계 인허가보다는 조금 더 짧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2028년 정도에 또 2027년 말쯤에는 적어도 낼 수 있게끔 넣어야, 해야 네. 31년쯤에 우리가 건설 착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저는 그 우리의 목표 시점이 2035년이라고 해서
되게
멀구나.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좀 빨리빨리 해갖고 한 2, 3년만 안 되나 했는데 네, 네, 네. 10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네요. 네,
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해서 10년은 사실은 되게 타이트한 시간이죠. 그것도 건설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첫 호기만 그런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호기부터는 앞에 단계의 설 그 인허가 단계가 엄청나게 축소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인증을 받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인허가 기간이 많이 짧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복 건설의 이제 장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2호기, 3호기부터는 훨씬 더 짧게 건설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총 뭐 사업 기간이 뭐 4년, 뭐 5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첫 번째 1호기 SMR이 설치가 됐어요. 2035년에 가동 들어갔는데 괜찮다 그래갖고 그것의 어떤 그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 이거는 이제 이미 통과한 거니까 계속 지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지금 SMR이 어떤 딱 하나의 그 스탠다드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는 A라고 하는 SMR을 설치했는데 B 데이터 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SMR을 설치하고 싶으면 그러면 또 10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 SMR이 어떤 SMR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만약 다른 종류의 SMR을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첫 호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심사를 통과한 SMR이면은 그거는 네. 이제 당연히 사업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한 모듈이 170메가와트인데
네.
그걸 네 모듈을 그 한 발전소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이 모듈을 하나씩 건설해도 가능하게끔 다 설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데이터 센터 크기에 따라서 한 모듈만 사도 되고 아니면은 뭐 두 모듈을 사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네 모듈을 사도 되고 이제 그거는 데이터 센터 크기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거는 첫 호기가 성공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인허가가 어차피 이 모듈이랑 발전소에 대해 다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을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혁신형 모듈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딱 통과하고 나면.
네.
근데 새로운 뭔가 SMR을 조금 다른 형태의 SMR을 저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결국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비경수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SM,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대형 원자로랑 그다음에 선진 원자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네.
규제에서 선진 원자로 카테고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규제를 이제 저희들이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훨씬 더 기술 중립적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SMR에 기반한 규제가 아니라 그 SMR 자체의 어떤 안전성을 좀 잘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규제 체계로 이제 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 그 비경수로 같은 경우에 네네. 또는 선진 원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되면은 얘들은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인허가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형 경수로는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규제가 되게 빡빡하게 들어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저는 이제 원자력 공학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 원자력 좋다고 얘기하면은 댓글에 그렇게 좀 이네 집에 져라 제발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근데 저도 짓고 싶은데 네. 저희 못 짓는 이유가 사실은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수성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자기 원전 주변 반경으로 20에서 30km 반경의 지역을 지정을 하고
네.
거기는 인구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고 대피를 항상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잘 안 나더라도 사고가 한 번 났을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그
네.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잘 대피를 시킬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요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는 대형 원전을 짓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에 그런 그 방수성 비상계획 구역을 그러니까 그 자기 발전소 부지로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혀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가버리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SMR 뭐 비경수용 원자로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기존의 대형 경수로와 완전 다른 적은 그 피해를 입히는 걸 한 번만 보이게 된다면은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잘 상업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직은 어떤 이거를 앞으로 씁시다라고 하는 정해진 게 없다고 노형에 생긴 모양만 지금 뭐 몇십 개다 막 뭐 이렇게
네.
말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력 산업이 초기에 성립된 걸 보면은 그런 시대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네. 1950년대 아까 많은 원자로들을 테스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 개발하고 있는 SMR 노형들 대부분 다 1950년대에 다양하게 만들어져 봐가지고 그 당시 시장에서 제일 잘 살아남는 게 뭘까를 테스팅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한 서너 개만 살아가지고 지금 시장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을 생각해보면은 그때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그때는 전기가 제일 중요했는데
네.
지금은 전기도 중요하지만은 전기 말고 교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업에 필요한 열도 공급해야 되고 뭐 다양한 시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각각의 시장이랑 그 응용처에 맞춰서 어떤 SMR이 제일 좋은지 지금 다시 평가받고 있는 시기가 돌아온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가 비록 이미 다 많은 원자로들을 한번 해봤지만은
네.
그걸 지금 2020년에 20년, 30년에 와가지고 다시 우리 현재 기술로 다시 만들어봤을 때
네.
각각의 새로운 응용처,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응용처에서 어떤 원자로가 가장 제일 좋을지를 지금 평가받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SMR 노형들이 워낙 다양하고 아직 표준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노형 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근데 B라는 노형을 또 채택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의 그 인증 기간이 더 걸리냐는 그 질문이었었어요.
네, 네, 네.
아, 그건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인증 기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원자로 자체가 만약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미 인증을 받아 놨으면은
네.
당연히 그 인증 기간이 짧은 거고 이 사업체가 한 번도 인증을 안 받았으면 당연히
네.
그 인증 기간만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내가 했는데 B로 바꾸고 싶다. 근데 그 바꿀 때 B는 인증을 받은 애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때쯤 되면은 워낙 많은 SMR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 받은 애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증을 받지 않은 SMR 갖고 시작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지금 노형 개수가 몇 개나 돼요?
뭐 지금 공식적으로 IAEA에 등록돼 있는 게 한 60개에서 뭐 70개 정도 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금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지금 SMR을 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다 넣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거의 한 100개 육박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예, 네, 되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덴마크와 같이 원자로를 하지도 않던 국가에서도.
네.
그 SMR 벤처 기업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랑 협력하는 벤처 기업도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 있거든요. SMR
네네.
벤처 기업이 그렇게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 SMR 벤처들이 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그냥 지금 정해진 어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숫자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산업에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와, 빨리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 인증받는 걸로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도 새로운 노형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뛰어드는 기업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각자 그 인허가 전략, 그 지금 말씀하신 인증이 사실은 국가마다 또 다 약간 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네.
그다음에 산업 환경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마다 이 인허가 전략이 사실은 하나의 그 사업체의 전략이기도 해요.
네.
내가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만든 기업이 꼭 미국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네.
어디 딴 데 가서 인증을 받고서 그걸 거꾸로 미국에 두고 다시 인증받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그 캐나다에서 제일 빨리 가고 있는 SMR이 지금 이제 G 버노버에서 하는 BWX라는
네.
SMR인데 G가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증은 캐나다에서 먼저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먼저 건설하니까.
네. 네.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서 또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인허가 전략 자체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 기반에 대한 그 이해도가 다 다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응용처를 또 새로 발굴하는 업체도 막 있고
용처는 네. 어떻게 달라요? SMR의 용처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용처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DC, 데이터센터나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선박 추진용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막 그 열 공급용도 있고 그다음에 군용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요즘.
군용 네. 데이터센터용하고
네.
선박용하고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왠지 여기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용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면은 대부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네.
현존하는 사실 SMR들이 여기 시장이 제일 크다고 지금 생각해도 거기를 이제 많이 붙어 있고 데이터센터 생산용 원자로들은 사실은 이 데이터센터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되게 서비스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AI를 트레이닝한 센터들이
그쵸,
있는데
네.
이런 데이터 서비스한 센터들은 그 부하 패턴을 보면은 그 기존 현재 원자력 발전소처럼 되게 부하가 고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웬만한 SMR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 AI 데이터센터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일 좋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건설 기간이
네.
되게 짧은데 SMR들은 지금 인증을 받아도 뭐 3년씩 걸리면은
네.
데이터센터랑 적어도 1년 정도의 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데이터센터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건설 기간이 짧은 SMR들이 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제일 큰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하는 건데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게 제일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오.
데이터 센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이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소 대체 시장이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이제 PPCA라고 해서 파워 패스트 코어 얼라이언스라는 데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 40개를 좀 퇴출시켜야 되는데
네.
그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력량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석탄이 절대적으로 많이 네.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석탄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데 석탄 발전소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석탄 발전소는 대부분 다 송배정망이 이미 연결돼 있어요.
네.
새로 송전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에 내가 새로운 전원을 넣는데 석탄 발전소만큼 전력 신뢰도가 높고
네.
근데 석탄 발전소의 부지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부지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SMR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처음 시작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 쪽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빌 게이츠에서 투자한 그
네,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가 이제 거기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게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되게 힙하긴 한데 명확하게 이게 지금 아직 그 딱 이게 결합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 대체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고 그거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경제, 그다음에 노동자 재고용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사실은 저는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 SMR로 대체한 시장이 제일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냉각하는 문제 때문에 바다에 건설하려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해상 원전 해상 SMR들이랑 이제 결합하는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네.
해상 SMR들과 해상 데이터 센터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고 있고요.
해상 데이터 센터는 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해상 SMR은
그러니까 바다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전기를 끌고 갔다가 다시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기를 밑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옆에다가 SMR을 그러니까 부유식 SMR을 져가지고
네.
바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서 육지로 가는 건 데이터만 가게끔 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SMR 냉각을 할 때 해수를 쓰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네.
바다에서 발전하는 SMR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와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게 가장 큰 시장이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나트륨 원자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나트륨 원자로는 뭐예요?
나트륨 원자로는 그 지금 그 이름 그 자체로 지금 냉각제가 물이 아니라 나트륨을 쓰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뭐 고혈압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트륨이 원래는 사실 금속이거든요.
네,
금속이고 그게 순수한 물질 상태로 있을 때는 한 90도 정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녹아요.
네네.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체 상태의 나트륨을 가지고 냉각을 하는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가 사실은 최초로 전기를 만든 원자로이기도 해요. 원자로 산업상. 액체 나트륨을 쓴 원자로가 사실 최초로 전기 생산한 원자로입니다.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네, 네, 역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핵추진 잠수함도 나트륨으로 냉각이 되는 원자로를 쓰는 핵추진 잠수함을 썼어요.
그럼 미국에서. 나트륨으로 계속까지 왜 갑자기 네, 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트륨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나트륨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물을 만나면은 불이 붙거나 터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자로 안전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잘 되질 않다가
네.
테라파워에서 최근에 이제 만드는 원자를 보면 그 나트륨 원자를 보면은 뭘 바꿨냐면은 이 나트륨 냉각제를 쓰는데 나트륨 냉각제는 이제 항상 공기랑 만나지 않게
네.
위에 잘 뚜껑을 씌워놓고 나트륨이 열을 만든 걸 갖다가 용융염이라고 해서 이 몰튼 솔트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기다 열을 주고
네.
그 몰튼 솔트가 최종적으로 물을 끓여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나트륨은 만나는 애가 용융염밖에 없는데 용융염은 나트륨은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나트륨이 뭔가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화재할 위험을 이제 완전 제거를 해버린 거고 그래서 안전성을 높였는데 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 용융염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까지 같이 해줘요.
용융염 자체가요?
네, 용융염 네. 자체를 탱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용융염이 열을 갖고 있다가 발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전기밖에 못 만드는데
네.
증기 발전 쪽에서는 500메가와트 발전기를 달아놨어요. 왜냐하면은
네.
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500메가와트까지 내가 생산을 해도 열을 빼갈 수 있게끔 열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300을 넣는데 500이 나와요?
예. 네. 중간에 저장을 해놔서 300이 네. 계속 3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300이 충전을 시켜서 3000을 만들어놨다가
네.
500을 쓰면 6시간 동안 방전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이 충전과 방전 같은 개념으로
오.
이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중간 열 저장.
네네.
이 열 저장 시스템이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놔가지고
네.
이 석탄화력발전소와 이 SMR들을 어떻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맞아요.
잘 맞고 있는 지금 그걸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실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증이 네네. 되면은 아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시장을 그 지금 공략할 수 있는 SMR이 되지 않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그 석탄은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다 교체할 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 대체 시장은 이 나트륨이 잘못하면은 되게 많이 갖고 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그 뭐 사실 뭐 빌게이츠 투자하고 이런 거 네. 보면은 뭐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SK라든지
네.
우리나라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수원도 다 이 지금 테라파워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해서 잘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석탄화력 AI 센터 같은 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나트륨을 냉각하는 원자로라든지
네.
아니면 경수로에 기반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혁신형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잘 맞아 들어가는 SMR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 추진용 원자로들은 현재 뭐 사실은 선박 추진하면 핵추진 잠수함 딱 생각하면 사실은 네.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지금 그러니까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가 사실 출발이 핵추진 잠수함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지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다 이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간 선박 추진을 할 때는
네.
물로 이 냉각을 하는 원자로를 쓰게 되면은 이 물 자체를 고압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150기압씩 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선박에서만 예를 들면 뭔가 누설이 있다든지 네네.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새어나올 거 아니에요? 아. 150기압이니까.
그러니까 지상 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충격이 발생하거나 이럴 일이 없어서 그냥 네. 아, 써도 되는데 네. 선박은 물론 충격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뭐 계속 움직여야 되고 뭐 흔들리고 하다 보면 그
게다가 무겁고
그렇죠. 뭐 네.
그 압력을
엔진 계속 흔들리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자로가 최대한 고온에서 작동을 해야 효율이 높기 때문에 네. 고온으로 가는데 가장 압력이 낮으면서 그 다음에 선박에서는 이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이나 이런 원자로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잘 가둬져 있어도 예를 들면 깨지면은 불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트륨 같은 원자로는 쓰지 않고 그러면은 고온인데 저압이면서 이 괜찮은 원자로 뭘까 찾다 보면은 이제 용융 원자로가 되게 괜찮은 원자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나트륨에서 중간에 열 저장하는 걸 용융 썼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아예 원자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냉각제를 용융을 쓰는데 이 용융 중에서 용융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네. 엄청나게 다양해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순수 물질 예를 들면 NaCl 소금도 그 녹이면 용융이거든요. 근데 그 NaCl 같은 것도 우리가 여러 다른 염이랑 섞어가지고 혼합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뭔가 특성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에이. 원하는 특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은 우라늄을 녹일 수가 있어요.
우라늄을 녹인다고요? 네, 네.
우라늄이 네. 기존에는 다 고체 상태 네. 핵연료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선박 추인용 원자로 생각하는 거는 우라늄 자체가 아예 액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네. 액체 핵연료를 쓰는 원자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액체로 하면 뭐가 좋아져요?
액체 핵연료로 만들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가 녹으면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는 평상시 녹아 있고 네. 만약 밖으로 누출되면은 굳어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융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굳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누설이 됐을 때 오히려 방사성 물질이 스스로 격리가 돼버리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고체가 돼요?
네. 굳어버리니까. 네. 게다가 이게 좀 더 좋은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선박 추진 원자로를 하려다 보면은 핵연료를 우리가 고체 핵연료를 쓰려면은 네. 핵연료 교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네. 액체 핵연료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핵연료를 마치 기름 주입했다 빼듯이 네.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주입을 하거나 빼내거나 이런 것들 다루기 편해지다 보니까 이런 그 액체 핵연료를 쓰면서 우리가 안전성도 갖고 가고 그다음에 고온에서 저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은 뭐 선박 추인 원자로는 되게 괜찮은 원자로 보이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네. 액체 핵연료를 그냥 지상에서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지금 액체 핵연료를 쓰고 있는 원자로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큰 규모로 실증된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증에 다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당장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쪽은. 선박 추진이다 보니까 선박 추진에 훨씬 더 집중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소형으로 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첫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네. 너무나도 다른데 그럼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인증은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다 다르게 받아야죠. 네. 그리고 받아야 되는 환경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응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드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은 SMR이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년 정도면은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용처별로 SMR의 어떤 연료도 달라지고요. 냉각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아까 용융염이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용융염에 우라늄을 녹여 가지고 액체 핵연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용융염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게 다른데 네. 그러면 SMR의 어떤 현실화까지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다양한 네.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되게 추격형 연구로 볼 수도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50년대에 다 해본 네. 원자로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부터 사실은 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원자로들을 다 한 번씩 지어가지고 운영해보고 그 결과들이 다 남아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에 나트륨 원자로나 그다음에 아까 엑스에너지에서 이제 인허가 받았던 거 다 보면은 기존에 이미 운전한 원자로의 이력을 가지고서 그 원자로의 기반으로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네.
그 논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원자로들이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되게 아 이거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동안에 R&D가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와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데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엔지니어링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수준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기반은 이미 기존의 과학적인 실험들은 우리가 과거에 다 했던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되는 거다.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간을 이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국이 그 바로 옆에 나라 중국이 그 용융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했던 원자로를 그 거의 동일하게 재현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본 길이고 이미 다 기록이 남아 있고 기술이 남아 있으면은 네. 그 다음 따라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기간이 압축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어디 쓸 수 있어요? 또 SMR 지금 네. 군용은 그럼 뭐가 달라요?
군용 사실은 군용을 군용이랑 지금 그 공통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열공급 원자로인데 네. 열공급 원자로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게 급한 원자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랑 그 다음에 네. 제철 산업 이 두 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가 볼 때는 어떤 산업의 거의 뭐 모든 기반에 네. 그다음에 지금 나프타 안 들어간 데 없고 네. 철강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네. 그걸 생산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탄소 배출 많이 해요.
그 뭐 전기로를 쓰든 고로를 쓰든 굉장한 열을 내야 되고.
네, 열. 그러니까 그 전기로는 되게 뭐 그것도 되게 먼고 대부분 다 석탄을 태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콕스를 태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이 나는 네네. 거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 우리나라에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은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탄소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되니까 국제시장의 경쟁력이 안 되고 네. 또 그걸 사용한 제품들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게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탄소를 빨리 배출하지 않는 여론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 열 공급하는 거 자체가 되게 제한이 많아요. 말씀하신 전기로 하면 좋겠지만 전기가 사실 되게 비싼 그렇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전기로 바로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열을 자체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열을 찾아야 되는데 탄소를 배출한 열은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원자력 빼고는 지금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아예 고온 열 한 700도 이상에 되는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50년대 기술은 아니고요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서 네. 저희가 핵연료 자체를 녹지를 않게 만들려고 이거를 그 거의 이 밀리미터 단위의 핵연료 자체를 삼중 코팅하는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을 해요.
네.
트라이소 핵연료라고 그러는데 그 핵연료를 사용을 하면은 지금 고온으로 올라가서 작동해도 핵연료가 아무 문제가 없게 네. 하는 거를 되게 몇십 년에 걸쳐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고온 열을 만드는 원자로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핵연료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핵연료는 어떤 예를 들면 적국에 넘어가도 이걸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재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팅이 너무 단단해서 네. 깨기도 힘들고 뭐 분리해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핵 비확산성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되게 그 적 뭐 이렇게 탈취돼도 문제가 별로 없는 핵연료라서 게다가 고온을 견딜 수 있고 그 충격도 잘 견디기 때문에 군용으로 쓰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군부대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원 자체를 원자력으로 바꾸는 작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사용되는 초소형 원자로들이 대부분 다 이런 트라이소 핵연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가는 전력원을 이제 그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트라이소 핵연료가 만들어진 이유는
네.
뜨거운 열을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그 특성을 보니까 군대에서 열 충격이 이렇게 많아도 이게 문제가 없네라고 해서 군용으로는 이제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사용 발전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실 SMR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네.
군부대 사용하는 마이크로 원자로가 훨씬 더 지금 빨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네,
막 지금 뭐 내년 내후년쯤에 지금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막 만들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어디예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네. 네. 이거
뭐 BWXT도 있고 뭐 오클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거기가 민간도 하지만은 군용도 네. 지금 그 국방성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필요한 게 네. 우리나라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군부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병력 자원이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감소 병력 자원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동일한 전투력을 유지하려면은 다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첨단 기술은 다 전기를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현재 군부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전력 시설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아,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전 설비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군부대 그 첨단 무기가 들어가는 시점에 송전선이 다 깔릴 거냐?
아,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송전선은 사실 몇 군데 끊어버리면 다 국가 마비되게끔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적국이 맨 처음에 타격하는 것들이 이런 송전선.
네. 그러면 그 군부대들이 그런 무기를 못 쓰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드론 막으려면 레이저 필요하고,
네네.
뭐 감시 정찰하려면 드론도 날려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다 네. 지금 전기거든요.
전기군요.
그러면은 뭘 할 거냐? 게다가 우리나라가 뭐 디젤을 쓴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중동 사태 같이 나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공급 못 받는데 전쟁한다. 네. 이거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실 해군에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도 하지만은 이런 육군에서도 부대에서 이런 그 마이크로 원자로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을 미국 지금 이제 가고 있으니까
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될 필요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원자로는 일단 크기는 얼마네요?
지금 크기가 한 1메가와트 크기에서 한 5메가와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메가 보통 30메가와트 이하를 저희가 마이크로 원자로라고 부르고 네, 네, 있고요. 네. 그 300메가와트가 SMR이잖아요.
네, 네,
거기
네.
한 10분의 1에서 한 20분의 1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크기는 어느 정도?
트럭에 싣고 다닐
트럭에 네, 싣고 다닐
네, 정도에 지금 이제 넣으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트럭 한 대로는 아니고요.
네, 네, 네.
뭐 트럭 여러 대가 가긴 하지만은 다 이 크기가 다 이동 육상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든 가능한 예, 크기로. 예, 예, 예. 마이크로 원자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이크로 원자로는 아직 뭐 예, 그렇게 공식화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라이소 핵연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네.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군부대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저희들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이제 달기지나 뭐 화성 탐사에 들어가는 그 핵연료도 이 트라이소 핵연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고온에 뭔가 추진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충격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이 트라이소 핵연료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용으로 마이크로리액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네. 원자로로 트라이소 핵연료를 쓰는 것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 연구는 하고 있군요.
네.
아 저는 교수님 이렇게 원자로가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학생들 되게 재밌게 이야기 듣죠.
아니 뭐 네. 아. 재밌게 들어주면 감사하죠.
너무 재밌는 이렇게 재밌는 게 원자로였구나라는 얘기를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네네.
다양한 곳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뭐 SMR도 그렇고 마이크로 원자로도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그 SMR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고 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서 온사이트 발전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될 해결해야 될 제도적 혹은 사회적 문제 숙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숙제 자체가 어떤 사회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결국은 기술 개발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네.
AI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뜬 게 이제 그런 어떤 이세돌과 같은 그런 네. 경기이잖아요. 근데 원자력도 안전하다는 걸 이제 보일 수 있는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 SMR은 기존 원자력과 다르게 매우 안전한 기술이다. 원자력의 어떤 이제 더 이상 안전이 중요한 그런 게 아니다.
안전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거라는 거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네.
그게 이제 충분히 주민들 설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SMR이 어떤 지역에 도입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도 생기고 어떤 진흥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계도 되게 여기에 되게 잘 호응해주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뭐 SMR이 여러 그 산업 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럼 교수님은 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하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원자로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뭔가 여기, 그러니까 뭐 그 원자로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 원자에 필요한 기술들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 원자로에 그 용염 열저장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되게 아직 없는 기술이라, 네. 이 용염 열저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또는 이 그 현재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때문에 급격하게 출력이 오락내리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나트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개발 혁신의 SMR보다 거의 속도로 보면 두 배 빠르게 반응을 해요. 전력 부하 변동에. 이유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달아서 어떻게 하면은 SMR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 필요한 출력을 낼 수 있는지, 뭐 재생에너지 어떻게 잘 통합이 되는지, 뭐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제어 자체를 이런 것들이 다 제어이다 보니까. 로봇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원자로도 대부분 다 AI 기술로 제어를 하는 걸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어를 잘하는지 또 이 AI를 이용해서 또 원자로의 안전을 어떻게 좀 잘 평가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원자로 형들은 다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사례로 나왔던 거 교수님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원자력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이정익 교수님으로부터 현재 SMR이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SMR들이 어떤 산업에선 어떤 특성을 갖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SMR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산업별로 필요한 SMR은 따로 있을 거고요.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마이크로 원자로가 더 필요한 곳도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이 SMR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성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정익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